창세기 73번 메시지 다루심을 받음 7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생명의 책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다룰 창세기 31장을 진정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믿습니까? 젊었을 때 나는 에베소서의 모든 단어와 구절이 분명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임을 믿었지만 창세기 31장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장의 기록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장에는 생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라빔을 훔친 것과 정치적인 대화에 관한 언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창세기 31장이 생명의 말씀일 수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와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집을 갖기 원하심을 보여준 것이며 그분의 의도가 부르심 받은 자들을 건축을 위한 재료인 돌로 만드는 것임을 뜻합니다. 창세기 31장에 계시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합당한 재료입니까? 아닙니다.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신사가 아니라 교활한 자였습니다. 당신은 야곱같이 강교한 자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보배로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야곱과 똑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들입니다. 그러나 강교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예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그런 강교한 자가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한 자들을 처리하시는 기록의 연속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은 분명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20년을 머물렀습니다. 31장 7절에서 야곱은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말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다루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나의 품삯을 9번도 아닌 10번이나 변역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다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의 숫자의 두 배인 20은 2 곱하기 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수중에 20년간 두시어 야곱으로 하여금 온전한 다루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20년이 흐른 후에도 창세기 31장에서의 야곱은 여전히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망하여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과정이 20년으로도 완성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말인가? 완성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장에 있는 야곱을 앞 장들의 야곱과 비교한다면 그가 확실히 많은 변화를 체험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반과 20년을 보낸 후에 야곱에게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20년이 시작될 때 그는 분명 약탈자였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변화되었습니다. 3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강교한 야곱이 중대한 변화를 체험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변화되어 왔지만 이 장에서 그는 여전히 매우 천연적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 장이 야곱의 천연적인 것을 계시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아마 자신이 라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라반으로부터 훔치고 도망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용감하게 라반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 그는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라반이여, 당신은 나를 푸대접해 왔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감히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라반이 떠나간 야곱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을 때, 즉 그가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라반은 야곱보다 더욱 강교하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정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반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관하여도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만약 내가 라반이었다면 나는 결코 야곱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리석게도 그것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수색함으로 라반을 꾸짖은 후에 야곱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반이여,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던 것 때문에 야곱은 매우 용감해졌습니다.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인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진정 영적이었다면 라반이 꿈을 언급했을 때 그는 다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곱은 라반이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어떤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의 천연적인 사람의 꼬리를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만일 천연적인 사람의 꼬리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라반 아저씨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돌이켜 말했을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 즉 야곱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은 후에 야곱은 용감해져서 라반을 면전에서 꾸짖으며 자신의 물건을 뒤진 것과 도둑맞은 것을 물어내게 한 것과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20년간 당신을 섬길 때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나의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비록 이것이 솔직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솔직함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악한 사람이나 교활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천연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32장 전에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2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에서를 그의 주라고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사자들은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에서가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전에 그는 항상 자신의 방법을 갖고 있었으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숙달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은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아내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를 대항하여 그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은 훌륭한 투사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웅변가였습니다. 창세기 31장의 기록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비록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생명의 복음인 요한복음에서의 바로 그 생명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은 요한복음 10장이 아닌 창세기 3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우리 존재에 대한 계시입니다.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일들을 보아왔으며 흔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재를 요청받아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이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해온 모든 자매들은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그녀의 남편이 천사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자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남편은 너무나 가련합니다. 만일 장로들과 인도하는 자매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를 천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될 수 없다면 최소한 집사는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방법 아닌 그분의 방법을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당신의 남편이 천사로 변하여 다음 집회 때 당신이 그것에 관하여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다수는 수년간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해 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여전히 어느 정도 천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회 중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식탁에서 당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야곱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년간 많은 성도들 안에 큰 변화가 있어 왔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8장에 있습니까? 창세기 31장에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기껏해야 31장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숙이나 생명의 변화는 하룻밤 새에나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나긴 인생 동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섯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야곱의 정기를 연구한다면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시작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은 두 명이 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첫째로 태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제가 먼저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매 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분투를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끝에서 야곱의 분투는 끝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약탈하던 손은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의 일생의 표시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끝에서 야곱은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일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의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변화됨은 우리의 전 일생을 필요로 합니다. 수년 내에 그것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매일 심지어 매시간 우리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이 책의 50장들 중에서 야곱에 관한 기록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변화된 일생에 대한 긴 기록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금방 구출하실 수 있고 우리는 자신들을 재빨리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 매우 빨리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르내림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루 만에 세 번의 오르내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성경에서의 본입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역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야곱의 역사를 다룬 장들을 단지 흥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장들을 변화된 생명의 본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의 환경의 변화. 31장에서 야곱의 환경은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그의 사촌들이 그를 시기하였고 그를 향한 그의 외삼촌의 안색은 변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야곱의 이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의 어떤 것도 도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라반은 많은 아들들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나는 만일 라반에게 아들이 없고 두 딸만 있었다면 야곱에게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20년을 함께 머무는 동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간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그와 함께 머무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1장 1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취하여 야곱에게 주신 것을 꿈에 계시하셨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이 줄어들고 야곱의 가축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시점에 오자 야곱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돌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지라.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안색은 야곱에 대하여 미소를 띄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이익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더 이상 그의 이익의 원인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라반의 안색은 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안색은 당신을 향하여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말 잘해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라반과 14년을 머문 후에 야곱은 떠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에게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라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의 책략이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과 함께함을 보았고 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 한 번의 기간 동안 야곱이 라반과 함께 머무는 조건들을 교섭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을 때 라반은 모든 증거가 야곱의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였으므로 하나님은 사촌들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를 표명하게 하고 라반으로 하여금 안색을 변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고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고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일 야곱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즉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있음을 주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두 아내를 그의 외삼촌의 면전으로는 감히 불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가축 있는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그들의 아비를 떠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야곱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함. 야곱의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표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돌아갔으나 당당하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야곱이 합당한 방법으로 라반으로부터 도망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라반으로부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택한 방법으로 라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반은 자신의 힘으로 그의 딸들과 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못 가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가길 원하거든 가라. 그러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나에게 남겨놓아야 한다. 야곱은 이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몰래 도망친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떠난 방법이 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야곱은 약점을 가졌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므로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분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해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야곱이었다면 감히 라반에게 라반 외삼촌,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성숙과 믿음의 분량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려면 생명 안에서의 자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곱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전반적으로 그를 동정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또한 도망가는 것 외에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왔었습니다. 명예롭고 당당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라반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야곱을 꾸짖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내나 남편들 모르게 많은 일들을 했음을 알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야곱이 내적으로 라반의 마음을 훔쳤을 때 라헬은 외적으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사이에조차도 여전히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당의 우상이 아니라 드라빔, 즉 가정에서 경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므로 라헬은 그것을 훔쳤고 라반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은 성도이므로 고결한 가족을 거느렸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얼마는 매우 합당한 가정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드라빔이 있음을 아십니다. 만약 성경이 이 우상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라반이나 야곱이 가정의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마음을 훔친 야곱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야곱이 도망한 것이 떳떳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수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수조차도 당신의 변화를 위하여 역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떳떳하고 신실하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그러한 인격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 즉 천연적인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에 있어서 약했고 헌신하는 힘에 있어 약했기 때문에 라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든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려고 해보십시오. 때가 될 때 당신도 또한 도망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들, 우리의 잘못 행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실수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년 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권면해도 당신은 계속 실수할 것입니다. 아무도 실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일 매년 나는 나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미워했고 실수할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큰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내가 윤리교사라면 나는 당신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윤리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변화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실수들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날같이 변화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들은 나의 실수들을 통하여 발생했습니다. 나의 실수만큼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실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만큼 우리의 변화를 돕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오도록 악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다면 그러한 실수들은 당신의 변화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압박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임재 안에서 두려워 떱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지라도 잠시 후 우리는 다른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함. 우리가 본 대로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였고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비록 라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도망친 것에 대해 불평하며 그의 노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불평은 당신의 노여움을 환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라반은 드라빔을 훔친 것 때문에 야곱을 비난했고 우상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야곱이 라반을 꾸짖었습니다. 2일 후에 라반은 굴복하였고 교활하게 그의 태도를 바꾸어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치의 좋은 본입니다. 이 장은 아무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7장에서 리브가는 라반이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보호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야곱을 그녀의 형제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조차도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결코 어떠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그분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환경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외삼촌이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삼촌은 당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되풀이하여 읽을수록 어떤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사람을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삼촌이 정직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내 외삼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의 외삼촌조차도 나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며 우리 환경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서의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변화됨을 위하여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러한 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같은 사촌들이 필요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여, 사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외삼촌과 심지어 나의 약함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조차도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수단임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장에 표시된 전경에서 결정적인 인물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인간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인물은 라반도 야곱도 아닌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주권적으로 예비하시는 감추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지만 그분은 기민하게 야곱이나 라반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의도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주요 인물은 주권적인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면 그분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또 우리가 어디에 있건 모든 것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